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4월 넷째 주에 신자 여러분을 뵙습니다. 신자 여러분, 환경 속에서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조급해하며 염려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보다 내 생각과 기대에 사로잡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고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시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주께 드리는 나의 시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시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찬양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행실이 하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울렸던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이 되시며 모든 행실이 하나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신자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자신의 삶이 주님께 예배가 되는 두 자매님들과 함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리 자매님, 수인 자매님. 어서 오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자매님들 벌써 4월 마지막 주입니다. 4월을 뒤돌아보면서 감사할 것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함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은요.
네.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네.
가령 지금에 주어진 상황들이 만족해서가 아니라 이만한 것에 감사하게 되고,
네.
이런 일 때문에 다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선한 영향력을 가져다 주는 감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수인 자매님께 그 감사의 고백을 지금 여기서 적용을 시켜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으로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의 고백이었던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하나.
제가 몸이 안 좋음에도 이런 방송을 할 수 있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건강한 발과 뭐 눈과 또 신체의 다 해당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볼 수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어서 여기까지 찾아올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어서 여기서 이거를 할 수 있다는 전부가 다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는 조금은 작게 쪼개서 내 현실감 있게 하면은 더욱더 그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소리자매님은 어떤 감사의 고백이 있을까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는 4월이면 날씨도 너무 따뜻해지고 예쁘게 벚꽃도 피고 되게 파릇파릇 새싹도 올라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렇게 천지 창조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마음껏 보고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소리자매님도 자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그 고백처럼 느껴지는데요.
네.
소리자매님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예,
소리자매님 삶에서 현실적으로 감사한 거 하나만 나눠볼까요?
네, 삶에서 감사한 것들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저는 뭔가 너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런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누군가와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저의 삶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소리자매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부도 하실 수 있고 또 좋은 관계에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두 자매님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돌보심과 사랑이 전해지는 듯 하지 않으신가요? 신자 여러분들도 감사의 거리를 찾아 감사하시는 일상이 되실 때 더 큰 감사거리가 풍성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를 잠시 기억하며 복습해 보겠습니다. 수인자매님,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부부가 하나라는 착각 속에는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감정과 행동까지도 조종해서 자신과 동일시하려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충동적 강박적인 행동입니다. 되풀이되는 행동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억압하려는 모습과 결핍된 것을 채우려는 행동 특성을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한 충동적이고 강박적인 행동에는 숨겨진 원인이 있으며 그 힘든 것, 상처를 잊기 위한 행동으로 선택한 반복적인 행동은 일시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 같지만 점점 더 강화되며 단단하게 굳어진 습관이 되어 다른 강박적인 행동이나 충동적 행동을 낳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두 자매님이 잘 요약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눈으로 보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요, 자식은 내 것이라는 착각이라는 주제입니다.
자식이 내 것이라는 착각이라는 주제는 부모들이 자식을 자신들의 소유로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픈 자녀들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수인자매님이 저랑 방송을 오래 하시더니 야, 역시 잘 깨닫고 알아가시는데요. 신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녀는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계신가요? 오늘은 부모인 나에게 자녀는 어떤 의미일까에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가족은 질서이며 체계이다 라는 내용을 나누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잠시 기억을 되돌려 나눠보겠습니다. 소리자매님.
가족 안에서 우리가 변화시키거나 고쳐야 되는 문제는 사실 전혀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다. 어떤 문제를 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시도해도 감정만 불러일으킬 뿐 근본적인 변화를 낳지 못하는 경우이다. 가족 안에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영향을 주기도 한다. 가족 안에서 한 개인이 행동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 전체적인 조직이 하나의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가족을 하나로 볼 때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감정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가족을 하나로 볼 때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감정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어떠한 한 개인의 행동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는 가족을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요, 관계는 상호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관계는요,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가정 안에서 생기는 고질적인 문제가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없다면 반복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면 좋습니다.
선생님,
네.
그럼 오늘의 주제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는 내 것이라는 착각은 서로 상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모는요, 종종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믿는 그리고 믿게 만드는 성공을 위해서 자녀들을 질책하거나 강제적으로 너 군소리 없이 따라와 뭐 이렇게 말하는 권위적인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이 경험한 부정적인 경험들, 실패 등을 자녀에게는 절대로 되풀이시키고 싶지 않다는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틀 속에 자녀를 맞추는 순간 자녀들은 자신들의 고유의 재능도 잘 알지도 모르게 되면서 모든 결정권을 부모에 의해서 박탈당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는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리자매님이 나누어 주신 부모들이 자녀에게 되풀이시키고 싶지 않은 자신들의 힘듦, 그리고 분열 수인자매님이 나누어 주신 틀 속에 자녀를 맞추는 것, 이 모든 것이 자녀가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하는 유능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원하거든요. 이런 자녀들은 바로 무엇과 연결될까요? 자존감과 연결이 됩니다.
자존감은 실패했을 때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실패한 뒤에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자존감의 힘입니다.
네,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자존감인데요. 강압적이고 통제가 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반대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녀일 수밖에 없겠죠.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자녀의 자존감은 부모가 평소에 보여주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선생님,
네.
자녀가 자기 것이라는 부모의 잘못된 생각이 자녀를 강압적으로 양육하며 통제하는 것은 자녀가 내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자녀를 힘의 원리로 지배하고 함부로 대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자녀들은 어릴 적부터 많은 상처를 입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실망은 채워지지 않는 기대 때문에 발생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녀가 내 것이라는 착각은 많은 갈등과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주어야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아이는 부모가 곁에 없어도 편안합니다.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부모가 곁에 있어도 불안합니다. 부모가 곁에 있어서 더 불행한 자녀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례를 통해서 우리 알아가 보겠습니다. 수리자매님 읽어주세요.
30대의 서영 씨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 불행하고 아팠다.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아버지가 잠든 사이 짐을 챙겼어요. 집을 나가려고 한다는 걸 알았죠. 나는 말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깨기 전에 얼른 가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이제는 아버지한테 더 이상 맞지 않아서 다행이라고까지 했어요. 어머니가 나가고 매일 조사를 하는 아버지 밑에서 어린 동생과 저는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니 자꾸 그때 집을 나서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떠올라요. 소영 씨는 엄마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서럽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자신을 만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자 여러분, 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주는 모습인데요.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어머니한테 맞은 기억뿐이라는 미숙 씨는 어머니란 말만 들어도 위축되고 힘든 기억으로 인해서 힘들다고 한다. 공부를 못한다고 맞고, 방 정리를 안 해서 맞고, 전화를 안 받아서 맞고, 동생과 싸워서 맞고, 어머니 생각하면 매들고 소리치며 때리는 어머니의 기억밖에는 없다.
어머니는 감정 조절을 잘 못했어요. 기분이 좋으면 부드러웠다가 아주 작은 일에도 무섭도록 차가워지고 순식간에 폭발하였어요. 저희는 오락가락하는 어머니의 기분에 따라 속절없이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그냥 모른 채 했어요.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어린 시절 고통스러운 경험 등으로 인해서 그것도 부모들로 인한 불행한 경험 등은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그것을 잊기 위해 선택한 강박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나게 합니다.
선생님,
네.
어떤 모습이 자녀들에게 나타날까요? 과거의 정서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방어적인 행동들이 강화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사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소리자매님 읽어주세요.
20대 초반에 영희 씨가 상담실 문을 두드렸다. 영희 씨는 작고 여린 외모였다. 목소리도 작고 힘이 없었다. 어머니는 항상 동생과 저를 엄하게 키웠어요. 칭찬이나 격려를 해준 적이 없어요. 늘 입에는 돈이란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항상 우리 남매를 다른 집 아이와 비교했습니다.
어린 영희 씨는 어머니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다. 그런데 영희 씨 기억의 어머니는 칭찬받은 기억, 사랑받은 경험이 없다. 선생님, 저는 결국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저는 20살이 넘자 우울증과 정신불안 장애까지 찾아왔어요.
어머니는 나약해서 걸린 병이라며 운동이나 하라고 면박을 하셨다. 언제나 딸 영희 씨의 감정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어머니는 오로지 결과가 중요했어요. 어머니가 보시기에 저는 망한 자식입니다.
영희 씨는 일용직을 전전하고 동생은 만날 취업 준비를 한다. 영희 씨는 이런 자신이 너무 싫고 화가 나서 스스로를 바보, 천치, 못난이라고 말할 때도 있다. 때로는 다 어머니 탓인 것 같아 화가 치밀어 오른다. 어머니가 했던 모진 말과 행동들이 화살이 되어서 오늘도 영희 씨 인생은 아프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몇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불행한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부모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행동 또 부모들의 결핍된 것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채우려는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자녀들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두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위 사례 중에 혹시 두 자매님의 마음에 와닿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이야기 좀 나눠주시겠어요? 우리 수인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런 경우는 아니고요.
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좀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어머니가 해야 될 일들을 어린 나이부터 했는데 뭐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거를 제가 좀 많이 도맡아서 했거든요. 맞다리다 보니까.
네.
그래서 항상 영희 씨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천진난만하게 아이 동심의 그 나이 때 어른처럼 연기를 하면서 어른인 행세를 했던 제가 지금 와서 보면 많이 안쓰러웠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몸이 건강하지 못한 어머님을 대신해서 집안일을 했던 어린 수인이가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지 않은 척, 예, 설이 빨리 든 척 네. 했던 어린 수인이의 모습이 떠오르시는군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떠오른 어린 수인이를 위로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수인아, 괜찮아.
네.
참 잘했어.
네.
그때 참 고마웠어. 하고 어린 수인이를 토닥토닥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소리자매님은 어떤가요? 어떤 사례가 마음에 네, 울림이 오시나요?
네, 저는 20대 초반의 영희 씨의 사례가 되게 뭔가 기억에 남고 네. 다가왔는데 그 이유가 제가 보니까 이분은 누구 그 가족에서 회사에서 그 누구한테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누구에다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이러한 사실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진짜 우울증을 걸리는 게 이상하지 않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네.
아, 되게 사랑과 인정과 따뜻함이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소리자매님, 참 행복한 가정이라고 예 감사함이 절로 나오지 않으신가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사례 영희 씨처럼 부모에게 상처를 받으며 성장했고 성인이 된 후에도 상처를 준 부모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숙제가 있는 사람처럼 상처의 쓴뿌리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부모에게 받은 말하지 못한 상처나 아픔이 있으시다면 그 상처로 인해서 꼭 부모에게 말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상처를 받은 부모나 또는 형제 또 말하고지 못했던 내 내면에 있는 소리들이 있으시면 조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소리재미님은 어떠신가요?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예, 수인재미님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니고
네.
제 동생이 좀 이런 사례는 아니지만
네.
남자로 태어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여자로 태어나다 보니
둘째 동생이요.
예, 부모님과 뭐 할머니의 사랑을 좀 많이 못 받고
네.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외면한 채로 성장을 하다 보니 그 친구가 어느 순간에 좀 많이 울적하고 외롭고 정신적으로도 조금 피폐해진 그런 삶을 살아서
네.
지금의 그 동생에게 그 어릴 때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그 날들에 대해서 참 많이 힘들었을 텐데
네.
용케 잘 참아서 지금은 어른으로 성장해서 지금의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생이 참 대단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예, 맞습니다. 꼭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시절의 모습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의 흔적이 있으신가요? 상처의 쓴뿌리가 지금도 여러분의 일상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우리 수인 자매님처럼 지금 당신에게는 자신의 오랜 아픔을 동생에게 또 동생의 아픔을 이해한다고 또는 부모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도 자체가 중요합니다.
선생님,
네.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옆에 안 계시면 어떻게 하나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상담한 자매 역시 사과받고 싶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편지를 써서 대신 전해드렸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수인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내가 엄마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잘 살아줘서 고맙다. 엄마가 눈이 멀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엄마는 이제 다른 것은 바라지 않아. 내가 엄마 딸로 이렇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게 엄마가 원하는 전부란다.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현실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자신에게 자기 연민을 느끼면서 나에게 내가 편지를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글을 쓰면 나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으니 위로가 되고 감정을 정화시켜주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요, 어른이 되면 그때 부모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사례의 영희 씨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안다고 마음이 풀리는 것은 아니죠. 더군다나 상처가 저절로 치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 엄마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엄마도 힘들었고 엄마도 힘이 없었어. 라고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겠죠.
머리로는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마음은 생각과 다른 것 같아요. 마음은 정서의 반응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용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음은 용서가 왜 그리 쉽지 않은지를 글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차원적인 가치이다. 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다. 강요한다고 진정한 용서의 마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지극히 주관적인 마음이다.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선생님,
네.
이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누구도 나에게 이해를 강요할 수는 없고요.
네, 맞습니다. 용서도 이해도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나의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으셨나요? 그 아픔으로 인해서 지금 당신의 자녀에게 상처의 대물림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부모가 준 상처들은 영영 아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채, 용서가 안 되면 안 되는 채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감정에 대한 존중입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었어도 부모가 자식이 내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자녀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 개인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지나친 가족주의는 그 안에 있는 개인을 참으로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하나님의 관점,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인 내 욕심으로 부모의 결핍된 부분을 채우는 도구로 자녀를 바라보시면 당신의 자녀는 부모의 욕구를 채워주는 대용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엄마처럼 살기 싫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자녀들을 존중하시며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청지기로서 자녀들을 잘 보듬고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노력해 볼까요? 언어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찬송가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신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과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찬송의 고백처럼 내 예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북에 계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을 때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잘 들어주시고 오늘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의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방금 디모데전서 3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특히 디모데전서 3장은 에베소 교회들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직분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많네요.
그렇죠. 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하나만 이야기하고자 해요.
하나만 이야기한다고요?
네. 혹시 직분자가 가져야 될 조건 중에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라고 한다면, 교회 직분자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하나만 선택해 보라고 한다면 뭘 선택하실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하나만 고르는 게 힘들었는데요.
그렇구나.
그 중에서도 관용을 고르고 싶습니다.
관용. 네. 그러게요. 너그러운 마음.
네.
맞아요. 직분자에게 필요하죠. 근데 왜 은미자매는 관용을 선택했을까?
저에게 제가 직분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저에게 필요한
본인에게 필요한
네.
네, 그래요. 맞아요. 우리 사라자매는? 네,
저도 말씀 중에 있는데 그 절제하고 충성된 자여야 된다.
절제하고 충성. 사라자매는 그럼 왜 이걸 선택했어요? 절제하고 충성을?
뭔가 아무래도 말씀에 나와 있기도 하고 네, 말씀 중에 이제 고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선택한 이유는 뭐?
직분자가 가져야 되는 네.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직분자가 갖춰야 될 조건 중에 하나 4절 말씀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 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네. 교회 직분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군요.
맞아요.
네, 그런데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고 했을 때 다스린다는 말이 별로 그렇게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은 것 같아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 집을 다스린다라고 할 때 뭔가 자기 집을 자기 가족을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뭔가 더군다나 이제 군림하는 거. 이 가정은 내가 아버지니까 내 말에 복종해야 돼. 이런 뜻으로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더더욱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뜻은 사랑하고 돌본다라는 의미예요.
네, 그렇군요. 다스린다는 말은 사랑하고 돌본다는 것이군요. 오해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자기 집, 즉 자기 가정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다른 말씀 중에 어떤 말씀들이 가정과 관련된 말씀일까요?
예를 들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또 가정과 관련이 있고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과 복종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또 가정과 관련이 있죠.
네, 그러면 목사님, 교회 직분자가 왜 이렇게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가정을 사랑하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이 교회를 돌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5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직분자의 자격 중에 자기 가정을 어떻게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 네. 사실 우리는 교회 직분자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아,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직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면, 가정은, 우리에게 속한 것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 북전에 있는 성도들이나, 또 결혼을 했던 결혼을 하지 않았던 사실 우리 모두는 가정 안에 있는 나예요. 꼭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사실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가정 안에 있는 나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 그래서 가정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안에 있는 나로서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우리 두 분은 나중에 결혼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특히 자매님이시고,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남자들에게 결혼할 때 여성이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보느냐라고 혹시 물어보신 적인 경험은 별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저는 한번 물어봤어요. 제 주변에 있는 남자에게 결혼할 때 여성이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보냐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뭐라고 대답했나요?
화내지 마세요.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또 물어봤어요. 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진짜 화내지 마세요. 얼굴이라고 했어요. 이런 말 들으면 우리 두 분 또 여성분들 화나겠죠, 그죠?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제가 또 제 주변에 있는 여성들에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결혼할 때 남자의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보느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던가요?
결혼해서 살 집이 있어야 된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또 여성분들은 집이 있어야 된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각자 결혼할 사람에 대해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외모를 보시고 또 어떤 분은 집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외에도 어떤 사람들은 재미가 있어야 된대. 또 어떤 분들은 돈이 많아야 된대.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런 조건과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건이 있다라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결혼의 기준과 조건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거는 당연히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라는 문제인데, 제가 결혼할 때 광고에서 이런 말을 한 걸 제가 기억나요. 낭만은 짧고 인생은 길다. 낭만은 짧고, 그러니까 결혼할 때 낭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금방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 자체는 길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처음에는 낭만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낭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네. 결혼을 하고 나서 자기 집을 잘 돌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가정에 대해서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래요. 무엇을 따라? 지식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족 안에서 살아갈 때, 즉 아버지로서나 어머니로서나 자녀로서 가정 안에 있는 나로서 살아갈 때 첫 번째로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지식을 따라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족 생활 주기라는 게 있는데 한 가정이 이루고 이제 가족이 생활하는 과정이 있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할 때를 결혼 준비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할 때를 결혼기.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가 출생할 때를 자녀 출생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이 성장하는 자녀 성장기. 또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을 할 때가 자녀 출가. 그리고 이제 노년이 또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면 이걸 이제 노년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기별로 가정 안에서 특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자녀들이 출생했는데 가정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해요. 뭐 하다못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할 때 결혼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결혼 사진을 이렇게 방에다가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결혼할 때 찍은 결혼 사진은 내려지고 아이 사진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아이 중심으로 가정이 다 변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내도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이 많이 변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각자 결혼 생활 주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출산하고 나서 아내가 우울해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남편으로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서로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서로의 필요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배워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배워야 될 게 있는데 관계를 배우셔야 돼요.
관계요?
관계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인데 아시나요? 이소부화라고 하죠.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여우와 두루미가 있는데 각자 서로의 자기 집으로 식사를 초대를 했어요. 여우는 두루미를 초대할 때 접시에다가 식사를 준비한 거예요. 근데 여우는 접시에다가 늘 먹었거든요. 근데 두루미는 입뿌리가 길잖아요. 그죠? 길니까 넓은 접시에다가 담겨져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한 거예요. 반대로 이제 두루미가 여우를 이제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근데 식사를 준비를 어디에다가 했냐면 호리병에다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미는 입뿌리가 기니까 호리병에 담겨져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여우는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우나 두루미나 다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죠? 마음은 너무 좋은 마음인 거예요. 근데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관계란 나의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와 방식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자체도 중요하긴 한데 사랑하는 것을 상대방의 필요를 따라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배울 필요가 있어요.
네,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필요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필요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 가정 안에서 또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첫 번째가 이제 배움이라고 했죠. 두 번째로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라고요?
네, 사실 결혼하고 나서 가정을 이루면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을 만나기도 하거든요. 뭐 재정이 어렵다든지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든지.
맞아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특히 아이들이 아프면 가족의 분위기가 많이 어려워요.
네. 아니면 더 나아가서 물론 안 되겠지만 뭐 죽음까지 가정 안에서 보기도 한데 이런 일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맞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려는 의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군요. 결혼할 사람이 용기가 있는지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여유는 어떤 것일까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좀 돌볼 필요가 있거든요.
가족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이 짜증이 많이 나고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짜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갈까요?
아마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내 가족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치고 짜증나고 지치지 않도록 가정 안에서 나쁜 영향이 가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되게 편안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힘들고 짜증이 날 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표출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엄마 아빠는 되게 표출을 많이 해. 자녀로서 엄마 아빠한테 짜증 많이 내죠, 그죠? 가끔.
네. 네.
왜일까요?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언제 마음이 새로워지고 힘이 나는지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지금 나는 산책을 할 때 힘이 나더라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제 또 오늘도 만나 방송을 들을 때도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이런 것도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힘을 얻는데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치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네, 우리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가족을 잘 돌보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배움, 용기, 여유를 가질 때 우리의 가족, 나의 가족을 잘 돌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가족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배움, 용기, 여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세 분은 아니 우리 두 분은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으세요? 하나만 선택해 보라고 한다면 아 나는 배움이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나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다.
저는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아, 세 번째.
네, 여유.
여유. 혹시 우리 은미자매는 이렇게 정신적인 압박이나 마음이 힘들 때 뭘 하면 이렇게 좀 회복이 돼요?
네, 저는 산책을 하는 게.
아, 산책을. 네.
산책을 하면서 살짝씩 뛰기도 하고.
아, 뛰기도 하고.
네, 뛰다가 걷다가 이러면서 나무 숲 속에서의 그런 향기, 네, 자연의 향기 이런 걸 맡으면서 한 시간 정도 하면은 네 괜찮아지더라고요.
아, 마음이 좋아지는구나. 그래요, 맞아. 자연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좋은 네 환경이죠. 우리 사라자매는?
저는 세 가지 중에 다 필요한데 용기가 가장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기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사라지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 이제 그 이론적인 것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적인 어떤 실행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위해서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도 저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용기 있는 사라자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 저는 그냥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가족에게 짜증나지 않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동체의 가족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가족 안에 있는 나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잘 돌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영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